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날씨는 추위를 벗고 이제 완연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78도 선까지 올라갑니다. 주변에는 개나리, 목련이 자신들의 칼날을 드러내고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83세의 월남 참전용사로 아내와 함께 노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와 SSI도 받고 있는데 참전수당을 1년에 한 3,600불 정도 받는 것 때문에 SSI가 중단되면서 SSI를 얼마씩 반환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월남 참전용사 재향군인이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데서 생기는 일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이 미국에 사실지라도 1년에 한 3,600불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여기 미국에 사는 분의 은행 구좌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인컴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SSI에 영향을 받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SSI의 영향을 받으면은 SSI하고 함께 혜택을 보고 있는 메디케이드도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중요한 거는 3,600불 받는 거가 지금 현재 소셜시큐리티와 현재 인컴에서 얼마나 오버가 되느냐 하는 거가 키 이슈입니다. 3,600불 받아도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버되고 있느냐 하는 거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600불이 들어올 때 3,600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2,000불 이상 인컴으로 해서 픽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고 하면은 월별로 계산하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분 지금 소셜시키지 오피스에서 SSI 캔슬되고 페이백 하라는 레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받고 보면은 난감하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소셜시큐리티에서 SSI가 오버페이드 했으니까 페이백하라고 하는 레터가 올 때는요 반드시 전액을 일시에 페이백하라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씩 페이백을 해라 그러면서 생활유지를 가능하도록 거기에 최소한의 액수로 매달 페이백하라고 하는 융통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 레터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페이백하는 기간 동안에는 SSI가 유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메디케이드도 캔슬이 안 되고요. SSI가 캔슬되면 메디케이드도 동시에 캔슬되니까 본인의 경우는 상당한 데미지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레터를 우선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달에 200불씩 페이백해서 뭐 1년 동안 페이백해라. 그런 레터가 왔다면은 그 페이백이 끝나면은 SSI 메디케이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캔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아마 레터를 가지고 상담을 왔으면 내가 그 레터를 보고 네. 상담을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첫째 해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분 1년에 두 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네, 1년에 두 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800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6개월에.
야, 6개월에. 네. 네, 6개월에 1,800불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1,800불 6개월 동안에 들어오는 액수가 월별로 계산을 했을 때는 네. 한 달에 300불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네. 300불.
네.
그러면 그 300불이 지금 현재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컴에 얼마만큼 추가가 되느냐. 그거를 그 소사시기 오피스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네. SSR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인컴이 지금 두 부부니까 1,721불이거든요.
네.
1,721불이 미만일 경우에는 SSI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1,800불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왕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상당히 에버노멀한 인컴이다. 그래가지고 SSI를 중단하고 폐백하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두 번을 받든지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3,600불 받든지 간에 그걸 12개월로 네. 인컴으로 나눈다면은 그 SSI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소사시기 오피스에 가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네.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 다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SSI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은 갈 수 없이 이제 메디케이드도 못 받고 중단하고 있다가 얼마 기간 후에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온 것이 항상 들어온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일시불로 한꺼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거가 효력이 소멸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경우 소멸 줄어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라든지 또는 뭐 3개월 후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은 SSI를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소세지 오피스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추라이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하나하나 그 소사시기 오피스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앉아서 당황하고 계시지 말고
네.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대면을 해서 해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SSI가 생활보조금인데 그 생활보조금 받는 분이 이제 별도의 인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SSI가 캔슬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느니보다
네.
이게 계속 문제라면 내가 그 받고 있는 그죠 수당, 월남 참전용사 수당
네.
포기하면은 안 될까요?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방송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한국에서 돈이 올 때 본인 은행 구좌로 들어오지 않고 달리 방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국 정부를 속인다는 얘기인데
예.
속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상담을 오면은 설명을 내가 해줄 수 있겠지만은
네.
방송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을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의 경우는 저희 AWCA로 오시면 상담을 좀 하셔서 좀 자세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AWCA는 특별히 이 상담과 관련해서 따로 수수료나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입니다. 62세부터 early social security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full retirement까지 기다렸다가 social security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암을 알았던 적이 있어서 나이가 더 들면 혹시라도 중병으로 저의 의료 비용이 많이 나갈까 걱정입니다. 주위에서 생명보험을 들면 롱텀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고 만약에 제가 살아서 이 보험을 안 쓰게 되면 그 보험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롱텀 케어를 신청했을 때 이런 보험도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보험 에이전트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팔려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상담을 한 내용 중에 이제 이 보험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나중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홈을 간다든지 그 롱텀 케어를 할 경우에 이 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남편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않고 있고 부인은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67세가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또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인이 소셜 시큐리티를 어리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안 했는데 그 액수도 중요한 그 고려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롱텀케어 보험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롱텀케어 보험은 그 보험이 개념이 본인이 이제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롱텀케어 상황이 돼서 널싱홈 가게 되면 널싱홈을 페이를 일부러 해주는 거.
네.
이것이 이제 롱텀케어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경우에요. 롱텀 케어 보험은 장기적으로 무한대 가는 플랜이 없습니다.
아.
대개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그 널싱홈 기거의 수명 기간이 2.5년,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 뭐 3년 이상, 4년, 5년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보험 플랜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도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널싱은 풀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얼마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한 달에 전부를 커버해 준다든지 또는 3000불을 커버해 준다든지 이 부분적인 커버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롱텀 케어 보험은 대부분 캐시 밸류가 없는 텀 라이프입니다.
아.
캐시 밸류가 있는 건 홀 라이프고 캐시 밸류가 없는 거는 대부분 이제 텀 라이프인데 텀 라이프일 경우에는 캐시 밸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그 혜택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롱텀 케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롱텀 케어 라이프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롱텀 케어도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또 라이프 인슈런스 돌아가시게 되면은 베네피셔리가 돈을 받고 이제 이런 그 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플랜을 아마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롱텀 케어 커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고 라이프 인슈런스의 그 베네핏은 당연히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그것이 본인이 지정한 베네피셔리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이제 지명을 거기에 8일 이상에 지명해 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그 베네피셔리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일 경우에는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일 경우에는 그 캐시 밸류만큼은 자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널싱홈 가야 될 경우에 레메디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때 자산을 하고 인컴도 확인하잖아요.
네.
그때 그 캐시 밸류가 인슈런스의 캐시 밸류가 얼마냐 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상담하는 그분에게 캐시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팔리지 자체가 그래서 캐시 밸류가 있다고 하면 보험료도 조금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니고 텀 라이프다.
네.
그러면 캐시 밸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나중에 롱텀케 메디케이션 신청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캐시 밸류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널싱홈 갈 때 커버해 주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라이프 인슈를 혜택을 베네피셔리가 받는 그런 그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더스탠드 하시고 상담을 자세히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그 보험 셀스맨에 의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시는데
네.
그 듣고 계신 것이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질문을 우리한테 한 겁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질문 또 해 주셔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Early Social Security가 나중에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액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작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남편 거하고 본인 거를 한번 Early Social Security를 신청한 사람은 남편이 풀 리타이먼트를 하더라도 자기 거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예. 그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네.
기본적으로 두 부부 합한 인컴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본인 것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롱텀케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스홈을 간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두 부부가 세퍼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 자기 재산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 합한 인컴을 계산하지 않고 본인의 인컴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은 어느 스테이트나 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은 두 부부가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자산 뭐 2,000불, 3,000불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컴도 개인의 인컴이 지금 현재 롱텀케 메디케이드가 어느 스테이트나 다 2,901불입니다.
네.
한 달에 인컴이요. 2,901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로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타고 있는 Early Social Security가 2,901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것도 또 Early Social Security인데 2,900불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염려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슈런스 팔리시가 캐시 밸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캐시 밸류가 3,000불 이상이면은 문제가 옵니다.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그 캐시 밸류가 얼마까지 적립이 되느냐 내가 1년을 불었을 때 2년을 불입을 했을 때 또는 3년을 불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캐시 밸류가 적립이 되느냐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셔가지고 결정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보험 관계는 보험 에이전트하고 또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AWS에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과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문의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스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 목소리 들으면 사실은 뭐 에너지가 팡팡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러세요.
네. 네. 요즘에 사실은 미국에는 네. 달걀 네. 없어서 네. 막 가격도 올라가고 붕괴 네. 현상이 생겼잖아요. 이게 조류 독감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조류 독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조류 독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우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류니까 닭이나 오리 이런 조류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다가 1997년 사람 감염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염이 됐냐면은 감염된 이 조류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됐는데요. 이게 농장에서 조류와 직접 접촉했었을 때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이 증가가 되면서 그 증상이 고열,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라든가 목이 따갑다든가 근육통, 폐렴, 호흡 부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지역을 사실 출입하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주변에 아프거나 이렇게 죽은 이렇게 동물이 있다면 접촉을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라든가 계란, 육류 이런 부분들을 피할 건 아니지만 똑똑하게 살균된 부분 그리고 조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으로 감염됐었을 때 사실은 사망률이 최대 50%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WHO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H5N1 인체 감염 사례를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간 감염의 사례가 23개 나라에서 889건이었어요. 이 부분은 2003년도서부터 2024년 4월까지인데 이때 환자 중에서 889건에서 환자 중에서 46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무려 52%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포유류 집단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진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 CDC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가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으로 전염이 됐었을 때 사망률이 25에서 50%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떤 상황에서 대유행할지를 좀 이미 파악은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란 파동 때문에 이제 문제도 되어 있고 이제 조류의 조류 독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계신다면은 좀 미리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식이요법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뭐 약이 됐던 주사가 됐던 그건 아마 국가에서도 예, 네.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면역 체계를 올린다면은 뭐 어떠한 바이러스더라도 우리가 똑똑한 몸을 만드는 걸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면역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식습관과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아마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 하면은 B 세포, T 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포 면역 세포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 상태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런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에 포함한 이런 세포의 기능, 면역력을 유지해주고 상처가 나거나 또 손상된 부분을 회복해주고 재생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한 끼를 그냥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생선이 있는지 육류가 있는지 아니면 콩, 두부, 계란 이런 부분들이 매 끼 내가 이제 한두 가지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에너지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 뭐 단백질 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루도 있고요. 쉐이크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식품에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합성이 된 거라서 사실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단백질도 과잉으로 먹게 되면은 신장에 또는 이제 간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에는 우리가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비타민 무기질 또 수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흡수가 되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이렇게 쉽게 뭔가 이렇게 바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식단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꼭 드셔야 되는 부분이 비타민 무기질인데요. 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녹황색 채소, 통곡물, 치즈, 뭐 견과류,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푸른잎 채소라든가 또는 종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역세포주의 T세포의 항체 반응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염증이라는 게 손상된 점막 표면에 이게 침투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회복시켜주고 하려면은 이 비타민 A, 뭐 우리가 비타민 A 하면은 뭐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근만 먹더라도 네, 우리가 레티놀이라든가 화장품 성분이 기도 한대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C, D 다 면역 반응에 우리가 면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치즈나 뭐 계란이라든가 등푸른 생선
네.
그리고 뭐 오메가3 지방산 뭐 무기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희가 관가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WHO에서도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 7가지를 꼭 지키라고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적정하게 간식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 끼 양질의 단백질을 한다면은 육류, 생선, 콩류, 두부, 계란, 유제품 한두 가지는 꼭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입니다. 물. 물만 충분히 드셔도 충분히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는 부분 그리고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땐 반드시 음주, 흡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할 때는 여럿이서 모이는 외식 장소나 그리고 이미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개인위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무서운 네. 조류 독감 앞으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임 박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